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은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로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욱더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예배하는 이 주일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나면 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더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되고요,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흐름이 있고 반드시 찾아내어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첫째로 절대 멸망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도 망합니다. 세상 흐름 자체가 절대 멸망의 조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생겨서 AI 발생해서 그 지역은 짐승, 날짐승들을 살처분했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멀쩡한 짐승들도 오염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은 그보다 더 절대적으로 심각합니다. 100% 멸망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살처분하는 심정으로 그 현장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조건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왜 멸망 흐름이냐 하면 첫째 인간 중심의 흐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흐름이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분석해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 그 자체는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육신적인 아름다운 외모만 쳐다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쁜 게 나쁘단 말이 아니오. 그것만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조건을 따라서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육신적인 조건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야곱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라헬을 선택하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이 인도받기도 싫었고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집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빨리 분석하세요. 어떤 건 하나님의 인도받고 어떤 거는 안 받고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안 맡기고 그거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거기 인본주의 나오게 되고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게 되고 거기에 문제가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육신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고 두 번째로는 물질 만능의 흐름 창세기 6장입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당연한 말이에요. 7년 됐으니까. 근데 왜 이 말 했죠? 외삼촌이 지금 약속대로 안 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요셉이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빈손으로 왔으니까 본인이 돈이 없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 돈 때문에 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라반에게 이용을 당했어요. 그 정도만 했으면 충분한데 이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물질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연 작전을 쓰면서 야곱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판 더 7년 일하게 하는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생각대로 야곱이 딸 라헬을 부인으로 달라고 독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평상시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사람이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하시는데 열심히 내 계산, 내 능력, 내 노력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7년 동안 일을 악물고 일을 했기 때문에 7년 지나고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는 드디어 라헬을 만날 시간이 왔다 웃으면서 속으로 회제를 부르면서 외삼촌에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니까 야곱보다 더 계산적인 사람을 붙여가지고 야곱의 잘못된 그 부분들을 고치시려는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을 자랑하면서 걸어가면 꼭 하나님이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 나보다 좀 센 사람 붙여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십니다. 속임수 초단인 야곱에게 속임수 10단인 라반을 붙여갖고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2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한 번도 이 외삼촌을 이긴 적이 없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했다고 창세기 3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라반은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수전노입니다. 돈 모으는 걸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딸들마저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장면이냐면요, 야곱이 돈 없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잔치를 크게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번복 못하도록, 큰딸 리아를 저어도 번복 못하도록 많은 사람 불러서 돈 없는 야곱을 위해서 좀 잔치를 제대로 베풀었어요. 그때 잔치는 며칠씩 계속하는 잔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인본주의 체질인 야곱 위에 라반이 있고 자세히 보니 라반 위에 네피림 마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흐름, 세 번째 세상 흐름이 뭐냐? 멸망 문화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 그 문화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26절에서 30절까지 그 보면은 지금 이 야곱은 라헬에게 온통 집착되고 미쳐버려가지고 그 미친 야곱을 이용해서 외삼촌 라반이 자기 성공,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런 이상한 짓 하면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체질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던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덩달아 합니다. 이 라반의 온 가족이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도 그러고 라헬도 레아도 덩달아서 완전히 인본주의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데 집안 전체가 온통 바벨 집안으로, 혼란한 집안으로 단 한순간도 평안이 없는 집안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26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무슨 말이죠? 하룻밤 자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리아라서 외삼촌한테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다 그렇지 뭐 집집마다. 가능하면 큰 아이를 먼저 결혼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능글능글하게 그 풍속을, 풍습을 핑계를 대서 야곱에게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풍습이 맞다면 미리 야곱에게 의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말 안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 그걸 핑계 대면서 하는 말입니다.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더 덧붙여서 말합니다. 네가 진짜 원통하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결국은요, 그 말에 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결혼 한 번 하는 걸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남자 만나고 싶지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 이런 여자가 어디 있을까? 만나지 마세요. 같이 고생합니다. 꼭 김정일이 같고 김정은이 같아요. 천안함 북한 잠수함이 와가지고 폭격을 해놓고 왜 그랬냐 이러니까 아, 그 우리가 안 했다. 아마 미국 잠수함이 와가지고 어떻게 잘못 건드린 것 같다. 증거가 있는데도 그래놓고 같이 조사해보자. 이번에도 말레이에서 그 김정남 죽여놓고는 같이 조사하자. 우리가 안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외삼촌 라반 속에 역사한 그 막이나 지금 막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럴 때 그때라도 야곱이 좀 깨어 있었더라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한 번만 기도하고 물어봤으면 올바르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을 텐데 그런 영적 상태도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좋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는 돼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그랬죠. 기름 준비한 처녀, 기름 준비 안 한 처녀, 신랑이 왔는데 기름 준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을 같이 졸았어요.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은 깨기만 하면 돼요. 기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절부터 보면 참 이상한 결혼합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로 아내를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 두 명인 것도 문제지만은 자매지간에 언니 동생을 한 남자에게. 29절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만큼 그 시대의 그 풍속이라는 게 그렇게 흑암 문화 풍속 이런 전통 이상한 전통.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일부 다처가 미덕이야 미덕. 아내가 한 명 있는 사람은 좀 쌍놈이고요. 아내가 많을수록 양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 관계가 돼요. 자매지간에.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자매를 함께 한 남자의 아내로 주지 말라 그렇게 금한 적이 있어요. 이 아내가 여러 명인 것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제대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부분만은 여러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여러 아내를 두고 거기서 자녀가 많이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골육상쟁의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제가 어떤 때 대구에서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 어디 가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노예 문제가 됐는데 노예에서 큰 소리 치는 걸 봤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다윗도 봐라, 아브라함도 봐라, 뭐 이러면서.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못하는 형편이에요. 워낙 센 장로라서 저는 그때 뭣도 모르는 목사, 젊은 목사라서 차마 그 회중에서 말 못하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갖다가 대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말라키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충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왜 많이 만들 수도 있는데 아담의 남편, 부인으로서 하와 한 명만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두 명, 세 명 되면 집안이 제대로 안 되고 자녀들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결혼이 복잡한 결혼이 되다 보니 거기서 자녀들이 전부 배다른 형제들이 태어나서 동생을 팔아먹는 비극까지 생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명 중에 제대로 괜찮은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요셉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요, 자녀도 많고 아내도 많고 막 대단한 성공한 것처럼 바벨탑 높이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한 바벨 가정, 여러분들은 그 세상 흐름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유가 있어요. 절대 이유를 알고 절대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2가지 절대 문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손에 장악된 후에 지금도 12가지 문제로 세상에 사람이 사는 사회에 사람 개인에게 가정에 나타나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거기서 태어난 걸 알 수 있느냐?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원래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형상 상실해버리고 지금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 빨리 그리스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이 형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담이 자녀 낳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인간은 절대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런 12가지 이 저주의 부분에서 해방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12가지 그 저주의 문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모르니까 속잖아요. 이 절대에 의해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방시켰냐? 신분과 권세로 해방시켰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세 자녀입니다. 왜요? 계속 현장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권세로 이겨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안 이기면 삶 속에서 안 됩니다. 지금도 사람의 체질과 그 각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생할 때 그 체질을 갖고 출생했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까지 받아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꾸준한 접촉과 가르침과 경험을 통해서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 안 했는데도 그게 쉽게 행동으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나마 알고 약간 갈등해서 희망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서 안 된다. 그래서 그 결론부터 내리고 살아야 돼요. 살고 나서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에 깨닫고 이야기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중요한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새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먼저 평생 하나님 인도부터 받아야 영원히 절대 하나님의 자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아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육신으로 사는 그게 죄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죽노라 그랬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누릴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기서 이삭의 결혼과 야곱의 결혼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삭 이야기할 때 이삭의 결혼은 기독 신자들의 모델 케이스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결혼에 대해서 자기가 결혼하는데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나이가 많이 들도록 늦게 결혼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으로 딱 준비가 돼 있고, 기도로 딱 준비가 돼 있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마누라 만났어요. 가장 제대로 된 결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야곱은 신앙 준비도 안 돼 있고 기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돈도 한 푼도 없고 삶의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러는 중에 라헬 만나가지고 육신적으로 이쁜 크기만 온통 사로잡혀서 그냥 결혼해버렸습니다. 아니, 하룻밤 자고 레아인 줄 알았으면 그때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마디만 기도했더라면 주님이 인도하셨을 건데, 자기 각인과 체질과 욕심대로 계속 행동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전도자 삶이 회복되는 것이 절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삶이 뭐냐? 빌립보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이루어요? 구원 받은 자의 삶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내 생각하면 안 돼요. 딱 한 개만 생각해요. 복음과 그 복음에서 나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서 나오는 은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걸 하면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게 죄가 돼요.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나만 인본주의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인본주의 할 수 있는 체질이 있는데 그거 지금까지 죽여놨는데 그게 살아나요. 그거 쳐다보면서 지금 라반의 인본주의 그걸 보면서 온 가족들의 인본주의가 각각 다 살아나요. 충동질하니까. 빌립보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완전합니다. 골로새 2장에 보니까 그 안에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고생해요. 신앙생활만큼 과학적인 생활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꾸 신앙과 과학은 충돌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과학도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과학이 신앙생활이에요. 비과학이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것을 손에 쥐고 각자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가셔야 될 건데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소래포구에 어제 불 났는데 소방관들은 그게 불 거잖아요. 어떤 소방관들은 불이 타고 있는 현장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출하고 합니다. 빨리 불타는 현장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 정도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자체가 치욕인데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상태에서 계시는 것은 너무나 치욕인데 40일 되시면서 이 절대적인 부분을 손에 다 쥐게 해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다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맞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도 보지 말고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망망대해에서 한 태평양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배가 다 파괴가 되고 나무 쪼가리 하나 붙잡고 지금 계속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문제가 먹는 것도 문제지만 물이에요, 물. 아, 바닷물 위에 있는데 왜 물 걱정합니까?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받아야 돼. 비가 오면 그걸 받아야 돼. 모자에도 받고 받아야 돼. 정 안 되면 오줌이라도 먹어야 돼. 여러분들은 세상 흐름을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그게 세상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뭘 먹으려고 하지 마라. 매일 내가 주겠다.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완전한 걸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맡기셔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흐름에 맡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따라가십시다. 현장에는요, 제일 강하고 절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째로는 말씀으로 진행합니다. 절대 언약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진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1절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하신 것을 갈보리산에서 완성하신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매일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실패할 수 없어요. 멸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현실 속에서 이 야곱처럼 실패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야곱은 몰랐느냐? 언약 알았고 언약 안에 축복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실패하느냐? 자기가 언약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진하게 각인된 게 12가지 문제. 다른 걸로 더 깊이 각인돼 있어서 그리스도는 거기 비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별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절대 유일성. 그거 알 때만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게 복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해야 되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그냥 묵상하지 말고 묵상해서 끝나면 안 돼요. 각인돼야 돼요. 각인되게 해서 각인 고백을 하세요. 정식이도 할 때 각인된 고백을 하고 시작하세요. 언약이 말씀이 마음에 각인될 때 성령의 인도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주일날 오셔서 그냥 은혜 받고 가지 마시고 강단 각인하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그 각인 작업을 해야 돼요. 포럼을 하고 서로 고백하고 각인된 기도를 서로 확인하고 잘못된 각인은 바꾸고 해야 돼요. 각인이 뭐냐? 못을 박는 겁니다. 못질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못으로 박혀야 돼요. 전도서 12장, 이사야 22장.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딱 못으로 박았더니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시고 평생의 응답을 주신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그 말씀 각인이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시편 68편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꽉 바뀌었어. 그때부터 자기가 수만 명의 고아들, 과부들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끼면 하면 저절로 열매 맺고 어떤 어려운 선교 현장에 가도 승리한다. 엄청난 음악 메시아를 작곡한 헨델이 말씀 각인된 성경이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분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죄인입니다 라고 그 안타깝고 한스러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곡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에게 각인된 말씀이 저 평생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각인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전도는 되는 것이었군요. 그때부터 중요한 각인되는 말씀들이 저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매일 여러분 현장에서 절대 흐름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자, 오늘 23절에 보면 저녁에 그 딸 리아를 야곱으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그 여종 실바를 주고,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리아라 라반에게 항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현장입니다. 드라마틱한 현장입니다. 현장 중에 현장입니다.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어떨까요? 내일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막 시청률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드라마예요. 이게 실제 현장. 그런데 그 실제 현장에 가장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야곱이 그냥 주님 한마디만 부르면 되는데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험하세요. 주님의 손을, 주의 손을, 주의 은혜, 주의 따스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도,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세요. 야곱이 첫날 밤에 신부를 맞이할 때 신부가 차일에 이렇게 가려워져 가지고 뒤집어 써서 들어오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지금 레아나 라엘 왜 구분 못합니까? 7년 같이 살았, 한 집에서 7년을 살았어. 일주일 살아도 내 같으면 구분하겠는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하룻밤 같이 지냈어. 말을 안 하겠어? 근데 어떻게 속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속입니까? 하나님이 레아하고 같이 자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야곱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막 무조건 이 여자는 라엘인 줄 알고 아마 기분 좋아서 포도주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날 잘 모르겠어 어떻게 했는지. 그러고 이 레아도 한마디도 안 했어. 뭐 한마디라도 뭐 I love you 한마디나 하면 목소리 등 당장 발각될 건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의 눈먼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 속였던 야곱이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밤에 어두움을 통해서 속았으니 피장파장이야.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 네 잘못한 거 보복을, 보응을 받아라? 그거는 불신자예요. 여러분들은 인과 응보 그런 수준의 사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못 와요. 전부 와도 거의 붕대 다 감고 있어야 되고요. 혀에 다 이렇게 뭘 반창고 붙이고 와야 돼요. 왜냐? 일주일 내내 잘못 이야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멀쩡하게 아무 죄 안 지은 것처럼 뭐 앉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주간 죄 지은 거 생각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 이렇게 했느냐? 그 부분은 체질하고 관계에 있어. 그거 고쳐야 돼. 야곱으로 하여금 이거 생각하도록. 그때라도 기도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화내고 외삼촌한테 컴플레인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요? 될 것 같아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눈을 뜨고도 도둑맞고 눈을 뜨고도 사기를 당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에서는 야곱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승리했어요. 자기 집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오는 그 동안에는 불신앙도 안 하고 참 잘했거든요. 완전 하나님 인도 받았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거리가 720km나 돼요. 한 20일 정도 걸어가야 되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무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한 상식이 하나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할 수만 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3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여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광야 길에 대해서는 자기가 각인된 게 하나도 없어.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것은 많아요. 잘못된 각인이. 이뻐야 된다. 아마 이게 최고였는가 봐. 하나님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갈등해 본 적도 없고 틀린 생각으로 그 뿌리 체질로 집착이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 결혼이에요. 결혼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소중한 응답, 그 소중한 현장, 그 소중한 것에 자기 각인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자기 생각이라도 좋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 생각이 많으니 버려야 돼요. 그래야 완전 인도받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 상태가 제일 좋아야 될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절대 능력으로 책임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걸 쳐다보시고 당신이 할 일은 손에 안 보고 차질이 없이 진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체질이 야곱처럼 아무리 이상한 체질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안 바꾸려고 고집을 하면 고생하는 거요. 그래서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야곱에게 오늘 이런 문제 주시는 것은 그 잘못된 각인과 체질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됩니다. 신자가 문제 앞에 불신앙을 하니까 문제가 고통이 되는 것이지 문제가 고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몰라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서 홍해 앞에 갔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는 그 엄청난 문제 현장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전 세계 민족이 두고두고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믿음의 역사를 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작은 홍해, 큰 홍해 다 문제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인도하신 거 인정하시고 얼른 빌립보 4장 6절 7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생각도 네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내 생각하고 내 염려하고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전부 지 생각을 갖고 땡깡을 부리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얼른 붙잡고 그 문제 현장에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레아의 믿음도 성장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야곱이 그날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레아라는 이 여자를 나한테 부인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기도해야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막 깨달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레아는 야곱에게 가장 많은 자녀를 생산했고 중요한 자녀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나중에 야곱과 함께 같은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은 레아입니다. 라헬은 길가에 묻혔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레아의 신앙도 형편없어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제 같으면 그 신혼 첫날에 아버지하고 작당해서 들어갔지만 양심이 있으면 한마디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약간만 믿어도 한마디 해야 돼요. 내가 이 말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구박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지. 여보, 내가 라헬이 아니고 내가 레아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 안 하겠습니까? 똑같아. 밤새 해도록 한마디 안 하고 고생 많이 했겠어? 이거는 뮤지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아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름 지은 걸 보니까 알겠어요. 31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이라. 무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남편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도 잤는데 내가 애를 먼저 낳았다는 거요. 그 이름을 뭐냐? 아들 낳았다. 그 말이야. 이름이 오 아들. 오석진 전사인데 이름이 오 아들. 그러니까 막 애 부를 때마다 오 아들.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라헬은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 여자였는데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쉐마. 그거 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지가 잘나서 아들 준 게 아니고 불쌍해서 먼저 아들 주었는데 둘째 아들 때 깨달았고 셋째가 또 낳았어요. 레위. 레위라는 이름은 뭐냐? 이제는 저 라헬은 애를 못 낳고 나는 세 명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하고 하나가 될 거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 같이 연합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요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 내려왔다 또 이렇게 올라가 조금 내려왔다 쭉 올라가 그렇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르우벤 밑바닥 시므온 올라갔다가 레위가 밑바닥 그 다음에 유다 쭉 올라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고. 아무튼 하나님은 이들의 이렇게 이상한 행동과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시대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 12명을 12지파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이고, 야곱이 인간, 이거 찌질이도 못난 인간. 아니, 그 장면에서는 깨달아야지. 왜 그래 고생했지? 내 같으면 안 그러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장담 못하겠네. 그런데 야곱은 한평생 살은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눈에 보지만 내 남은 평생 어떻게 살지는 모르잖아요. 궁금하지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게 궁금하지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미리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유다서 1장, 베드로후서 2장, 고린도전서 10장 그들의 삶이 바로 너다. 너 너를 거기서 거울로 쳐다보듯이 본보기로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 하나님이 응답만 주시지 왜 이런 문제는 주시냐 걱정하지 마세요. 둘 다 하나님 주신 거고 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마지막 오늘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문제에 진짜 해결자이신 주님을 모시세요. 손님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 내 생각 청소하세요. 내 생각 청소. 깨끗이 내 생각 내려놓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000번째가 뭡니까? 1,000번이나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1,000번이나. 여러분은 1,000번 고백을 못해도 100번 고백은 해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흐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